수련 교류
대법을 배우고 나와 아들의 운명이 바뀌다. 글 산둥성 대법제자 정년 원문 발표 2024년 3월 16일 명해망 저는 1998년에 대법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어머니는 1998년에 파룬타파를 수련하셨는데 그때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사부님의 설법 동영상을 보러 갔고 어머니와 함께 사부님의 설법책을 샀습니다. 전법륜을 조금 보았는데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무슨 일이나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뿐 아쉽게도 그 당시 진정으로 법을 얻지 못했습니다. 1999년에 어머니와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는데 참얼미가 심해서 집에 거의 돌아가지 못한 데다가 물질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선한 사람이 되는 이치를 오랫동안 잊어버렸기에 조금만 손실을 보아도 화가 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제 인생의 좌우명은 남이 날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건드리지 않으며 남이 날 건드리면 반드시 나도 건드린다 였습니다. 그러나 사부님께서는 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험난한 길을 걸었지만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아 대법 수련에 들어서게 됐고 굳건한 대법 제자가 되어 정법 수련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들의 출생 후 이어진 절망적인 삶. 2004년 1월 아들이 태어난 후 제 절망적인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는 앉으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감히 앉지도 못해서 산후조리 기간 계속 무릎을 꿇고 앉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머니가 계시는 도시로 막 이사한 참이었습니다. 시댁은 외지에 있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우유를 먹기만 하면 뿜는 듯이 토했는데 우유를 다 먹인 후 등을 토닥여주면 계속해서 딸꾹질을 했습니다. 매번 트름하는데 3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시간이 짧으면 또 토할까 두려워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려서 토하다가 잘못되면 질식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밤에 아이에게 더 신경을 쓰라고 하면서 어떤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코와 입에 토한 우유가 묻어 있었고 이미 숨이 멎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 말을 듣고 겁이 나서 한 사람씩 이른 밤에 자고 다른 한 사람은 밤늦게 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늦게 자든 일찍 자든 일어나서 모유 수유를 해야 했습니다. 밤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통증으로 앉지도 못하면서 일어나자마자 재빠르게 아이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국 피로는 사라지지 않았고 잠이 부족해 낮에 항상 머리가 멍했습니다. 늘 감기에 걸리고 약을 먹어도 열이 내리지 않았으며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야 열이 내렸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말 괴로웠습니다. 아들은 자라면서도 건강이 늘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두 살 반이 됐을 때 아이의 겨드랑이 밑에 메추리알 크기의 덩어리가 생겼습니다. 의사가 진단한 결과 림프 결핵이라고 했습니다. 신생아는 출생 후 예방접종을 2회 맞는데 그중 하나가 결핵 예방 백신 BCG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접종한 백신은 억제 효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활성화됐습니다. 결국 아들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도 절제 부위가 잘 아물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약을 갈아줘야 했는데 약을 갈아주는 동안 아들의 극심한 울음소리에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 당시 제 몸도 너무 허약해서 매일 병원에 갈 때마다 온몸이 떨고 있었고 아들을 안고 달래며 이런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에 네 번씩 약을 먹여야 했는데 어려서 약 먹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의사는 약물 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하루도 빼놓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성이 생기면 더 장시간 복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오전 10시가 됐는데도 아들이 약을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급한 나머지 아들에게 소리치고 발로 찼으며 아들은 울면서 약을 먹었고 저도 따라서 울었습니다. 이 약은 부작용이 심각해 간 손상이 두려워 매달 혈액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나서 의사는 약을 중단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이 약을 먹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1년 반 동안 치료받은 후 매우 허약해졌고 알레르기성 천식에 걸렸습니다. 감기는 더욱더 일상적이었고 열이 내리지 않아 보름씩 수액을 맞아야 했으며 증상이 한 달씩 갈 때도 있었습니다. 알레르기성 천식은 아주 무서운데 창문 커튼을 당겨도 숨쉬기 어려워했고 두 걸음을 달려도 숨이 찰 정도였습니다. 먹는 음식에 더 신경을 써야 했는데 생선, 새우, 달걀, 초콜릿, 과자, 설탕 등 많은 음식은 숨이 차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천식은 더 악화됐는데 정말 두려웠습니다. 우리 동네 작은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어서 다른 곳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정기적인 치료와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갈 때는 괜찮았으나 병원에서 돌아올 때면 지친 아이가 잠들면 안고 와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바로 앉지도 못하고 항상 옆으로 앉았고 시간이 길어지면 통증을 참을 수 없어 자세를 바꿔야 했습니다. 참얼미가 심해서 토할까봐 온 힘을 다해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밤에 아들이 코를 실룩거리고 기침하는 소리를 들으면 제 심장도 빨리 뛰고 겁에 질려 온몸에 기운이 빠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다시 잠들기 어려웠고 깨어나면 피곤하고 극도로 불안해서 멀리서 아는 사람이 보이면 빨리 도망가고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남편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느라 바빠서 우리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병치료, 식사 등 모두가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고 아이의 병이 언제 나을지 알 수 없어 속만 탔습니다. 한 번은 다른 곳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나 우울해요 라고 했더니 남편은
나 화나게 하지 마. 그건 부자들이나 걸리는 병이야. 우린 가난해.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에게 저 우울증에 걸렸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믿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괴로웠습니다. 혼자 멍하니 앉아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억울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울기만 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가 다가오고 있어도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을 용기는 있지만 살아갈 용기가 없다는 것을 정말 체험했습니다. 저는 산송장처럼 인생에 목표가 없었고 자녀, 남편, 부모,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대법을 만나 인생이 바뀌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제 눈앞에 뭔가가 번쩍했습니다. 이건 뭐지? 파룬궁 설법 테이프? 어머니가 가져오신 것이었습니다. 마침 집에 플레이어가 있어서 꼭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급히 앉아서 듣다가 지치면 누워서 들었습니다. 그때는 누워서 듣는 것이 사부님과 법에 대한 불경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듣다가 언제 잠들었는지 몰랐습니다. 다음날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몸의 피로가 갑자기 사라졌으며 걸을 때 펄쩍펄쩍 뛰고 싶었고 그냥 웃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시며 대법은 그렇게 신기하단다. 사부님께서 널 보살펴 주신 거야. 너는 인연이 있으니 대법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웃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사부님 강의를 계속 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전히 그 느낌이었습니다. 머리가 아주 맑고 몸이 가벼웠으며 마치 다시 18살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주 행복했습니다. 이 파룬공은 정말 신기하구나. 나는 꼭 배워야겠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탈출구야. 당시 저는 건강을 위해 파룬공을 배웠지만 사실 이것은 진정한 자신의 본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보물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소중한 수련서 전법륜을 주시면서 책을 읽기 전에 손을 씻고 양손으로 받쳐들고 글자를 만지지 말며 누워서 보지 말고 페이지를 건너뛰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법공부를 한 후 제 망가졌던 몸은 금세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저에게 연공을 해볼래? 라고 물으셔서 저는 좋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생리 중이었습니다. 수련하기 전에는 생리가 오는 7일 동안은 누워 있어야 했고 너무 피곤해 자고만 싶었습니다. 제 2장공법은 저에게 조금 어려웠으나 사부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4가지 공법을 마친 후 몸이 피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편안해져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또 한 번은 남편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친정아버지가 산에서 샘물을 가지고 오셔서 물을 받아가라고 하시기에 저는 급히 신발을 신고 달려내려가는데 남편이 절 쫓아오며
기다려!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큰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빠르게 위층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6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물통의 무게는 약 15kg입니다. 남편은 절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선 후 숨을 아주 고르게 쉬고 있는 절 보고 남편은 헐떡거리며
태어난 척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건 속일 수 있어도 숨쉬는 걸 속일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상상도 못했으며 맨몸에 걸어 올라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등뼈가 튀어나오고 허리 디스크에 꼬리뼈가 어긋나고 심장이 나빠서 집 문 앞까지 걸어 올라가면 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야지 아니면 숨이 차서 문 앞에서 기절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가 전화로 저에게
자네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네. 딸이 하지 못한 일을 자네가 했네.
라고 매우 감동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형제 자매가 넷입니다. 시아버지가 수술하게 됐는데 저는 상황을 물어보고 바로 돈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었고 당시 연락도 할 수 없어서 제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파룬공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야. 사부님,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가장 감사하는 것은 사부님께서 저에게 좋은 몸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부모님 집에서 쓰는 모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합니다. 저는 항상 시부모님께 드시고 싶은 거 다 말씀하시고 돈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시부모님은 늘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작년에 시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오시더니 문을 들어서자마자 제게
이 선생님은 어디 계시지? 이 선생님을 뵙고 싶구나
라고 서둘러 말씀하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대법을 수련해서 그들에게 그토록 친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한동안 우리 집에 계셨습니다. 목욕도 해드리고 머리도 감겨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별미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네가 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할 줄은 정말 몰랐다 라고 하셨습니다. 약혼하고 남편이 절 집에 데리고 갔을 때 시아버지는 퉁명스럽게 한번 쳐다볼 뿐이었고 시어머니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친절하지도 않으셨으며 우리 둘이 헤어지길 바라셨습니다. 지금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너는 복이 있어서 좋은 아내를 만났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부모님은 대법을 공부하는 며느리를 정말 좋아하고 대법을 찬양하십니다. 마음속 돌을 완전히 내려놓다. 아들의 건강은 제 마음속에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법공부를 한 후에 저는 병은 생생세세에 좋지 못한 일을 해서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고 앓는 것은 업의 빚을 갚는 것이며 오직 수련만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아들과 함께 법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아이는 아직 어려서 아는 글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매일 제 무릎에 앉아 제가 한 구절을 읽으면 받아서 읽었으며 매일 한 단락씩만 읽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반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착한 아이가 되고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고 사람이 되는 이치를 알려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엄마, 오늘 제가 좋은 일을 했어요. 우리 반 두 친구가 싸울 뻔했는데 제가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아들의 심성이 제고됐습니다. 아들은 또 제 제고를 도와줍니다. 한 번은 남편이 학교에 가서 하교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은 집에 들어서자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며
엄마, 보증서를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보증서에는 파룬궁을 모독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파룬궁을 배우지 않겠다는 보증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악한 당이 일체 중생을 세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이걸 보고 제 손에 있던 보증서를 가져다 찢더니
엄마 괜찮아요. 내지 않아도 돼요.
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학교에 가는 아들이 좀 겁내면서
엄마 선생님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 선생님이 달라고 하면 엄마한테 연락하라고 해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학교에 데려갔습니다. 선생님이 남편에게 보증서를 달라고 하자 남편은 아들이 보증서를 찢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집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끝났습니다. 선생님은 다시는 요구하지 않았고 저는 절 도와준 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들은 법을 배운 후 몸이 완전히 변해 더 이상 숨이 차지 않고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도 없어졌으며 약도 먹지 않아 약골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운동을 좋아하는데 반 선생님이 아들에게 체육위원 직책을 맡겼습니다. 외지에서 일하던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저와 아들이 더 이상 약을 먹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가 대법을 연마해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들을 매우 지지했고 저에게
좋으면 그냥 배워. 무엇도 상관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우리 둘이 약을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는데 이제 우리 가족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들이 오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파룬타파가 저와 제 아들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부님의 큰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부님, 제자와 우리 가족은 사부님께 큰 절을 올립니다.